Amen.오늘은 2025년 축주일에 우리가 1년 동안 집중해야 될 주제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의 주제는요, 우리 인생 전략으로 승부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주제의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드릴 때 큰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주부의 금전 말씀이 인생과 잘못된 것, 다시 정리해서 전략으로 승부하라고 주제입니다. 전쟁이 뭐냐? 전쟁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병력과 무기를 동원하여 국가 혹은 그에 준하는 교정단체 간 자기의 상대적인 권력을 증진시키거나 적대 세력을 토벌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쟁의 정의입니다. 이 전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육적인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육적인 전쟁은 그 의미대로 인류 역사는 육적인 전쟁의 역사에도 과언이 할 정도로 끊임없이 지구상에 전쟁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우리 한국의 6.25 전쟁, 베트남 전쟁, 이스라엘과 중동 연합국가의 6.1 전쟁으로부터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또 시리아 내전 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역 전쟁, 경제 전쟁, 기술 전쟁, 종교 전쟁 등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전쟁은 능력이나 무기가 동원된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싸우고 있는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전쟁이 지금까지 한순간도 휴전된 적이 없이 계속되어 온 전쟁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쳤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내 형제들 또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아니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대전 마귀는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을 질식시키고 신앙을 뺏어버리려고 공격하며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설교가 잘 안 들리는 이유도 이 사탄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해야 신앙이 안 되거든요. 그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원수대전 마귀의 공격이 이렇게 맹인을 함으로 우는 사자같이 삼필자, 이 삼필자가 뭐냐면 믿는 자들입니다. 능력자들을 공격하는데 맹렬함으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살아남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략이란 그건 뭐냐? 전략이란 사전적인 정의는 전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나라의 군사와 경제 및 정치를 비롯한 모든 자원을 이용하는 기술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전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대에 확립된 개념으로서 오늘날의 전쟁에서는 군사 및 경제 자원을 총동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용어가 처음 쓰기 시작한 18세기와 19세기 초에는 전투를 계획하고 지휘하는 기술과 전투 부대를 이동하고 배치하는 기술을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전략은 전술과 뜻이 좀 다릅니다. 전략과 전술. 전략은 전쟁의 전반적인 국면을 다루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전투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관심을 갖는다면 전술은 주로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 병력과 장비를 어떻게 이용하고 관리할 것이냐 이것이 전술입니다. 그래서 전술은 전쟁터에서 병력을 다루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반면에 전략은 전투의 준비 힘으로서 그 병력을 유리한 위치에 배치하는 문제, 이것이 전략이죠. 자, 싸움의 대상이나 전쟁의 대상이 누구든 단순한 군사의 힘이나 무기와 화력으로 승산이 없고 세밀한 전쟁 전략과 전술을 세워서 싸울 때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5절 6절 올해의 이 성경 구절인데 다시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마음에 있느니라. 아멘. 지식과 지혜로 짜는 전략. 이 지식과 지혜로 짜는 전략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모하게 군사력과 화력으로만 싸우지 말고 많은 지략에서 나온 전략으로 싸울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 특별히 영적 전쟁은 지략으로 짜는 전략으로 싸워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특별히 안 믿는 가정에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이것 때문에 핍박당할 때 이것도 영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략적인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많은 지략으로 짜는 승리의 전략이 있는데 승리의 전략은 누가 주시느냐? 누가 주신다고 합니까? 승리의 전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지략으로 짜는 승리의 전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 전략을 주셔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를 잘 믿고 성경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승리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전략으로 싸워야죠. 무턱대고 내 힘으로 뭐 내 고집으로 뭔가 내 돈으로 걸려요. 아니요. 전략입니다. 여러분. 전략으로 싸워야 돼요. 강한 지혜, 힘 있는 지식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속성이 강한 지혜와 힘 있는 지식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지략, 완전한 지략을 짜는 승리 전략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 승리도 하나님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을 말하죠. 블레셋 장군 골리앗. 그러나 다윗은 어린 소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다윗을 때려잡으려고 나옵니다. 근데 다윗은 비무장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물매와 물맷돌만 가지고 갔습니다. 그 자기가 항상 지니고 있는 것이 양칠 때 필요한 것. 다윗이 선포하잖아요.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네. 할렐루야. 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내가 전쟁하는데 이기려고 아무리 덤벼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전쟁의 승패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역대하 20장 1절로 24절에 보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 나라 곧 이스라엘 나라 여호사밧 왕을 치고 졌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강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권고하고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연합군이 갑자기 여호사밧이 통치할 때 유다 나라를 쳐서 한꺼번에 삼키려고 했습니다. 연합군이. 그때 다윗이 기도하죠. 여호사밧이 기도하면 여호사밧이 이렇게 기도하죠.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시던 저 들으시고 구원하리라 하였나이다. 이게 솔로몬의 성전 지을 단 말이거든요. 이곳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들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성소에서 기도하면. 그리고 우리를 치료하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여호사 왕이 기도합니다. 백성들과 함께 이 기도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역대하 20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응답하죠. 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를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느니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건이 서리라. 그의 승리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근데 22절에 와서 보면요, 하나님이 복병을 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셀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로 동원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복병을 뒀다. 이 하나님이 복병을 뒀다는 것은요, 아마 천사를 동원해서 길목에 둔 것 같아요. 천사가 눈이 안 보잖아요. 눈이 안 보니까요, 이 암몬과 이 연합군인이 이렇게 딱 우뚝 올 때 천사가 가서 푹푹 심장을 줄여 죽입니다. 아무 죄도 안 없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데 와서 푹푹 찔려서 쓱쓱 쓰러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는 굉장히 유리하죠. 안 보이니까 와서 푹푹 찔려버려요. 하나님 복병을 두었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 사람도 살아남은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고 나가서 보니까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물어보자면 하나님의 복된 천사가 와서 쑤시는데 그 살자가 어디 있어요? 꼼짝을 씩 그냥 도망도 못 가고 그 자리에서 퍽퍽 쏘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연합군끼리 저들끼리 오인하고 서로 쳐주는 곳으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승리 전략을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의 승리 전략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통쾌한 승리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에게는 무서운 폐해와 교주와 죽음이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또 하나님 교회를 함부로 욕하고 달려들면 안 돼요. 눈에 안 보인다고 눈에 안 보이는 게 뭐가 있냐라고 무모한 항변을 하면서 달려들면서 다 무신론자도 있죠. 요사서 6장 1절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리고성은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려고 하는데 가나안 땅 입구에 큰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에 사람들이 다 출입을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여리고성을 굳게 닫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비상사태가 선포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두었다. 넘겨주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야 네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6일 동안 그렇게 여섯 바퀴 돌아라. 그리고 제7일에는 일곱 바퀴를 돌아라. 이게 하나님의 승리 전략이었습니다. 좀 독특하죠? 우리 인간의 전투 전략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전략입니다. 여리고 성은 그냥 돌아요. 뱅글뱅글 돌래요. 돌아. 그런데 하나님의 승리 전략은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 일곱 바퀴 딱 돌고 제사장이 양간 나팔을 가지고 나팔을 크게 불 때 여리고 성이 가만 멀쩡한 성이 갑자기 팍 쏟아져 내려요. 그리고 돌 하나도 밖으로 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주변에 서 있는데 한 사람도 다치지 않도록 성의 그 돌멩이들이 무너질 때 완전히 안으로 폭신이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 전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장례 1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 지략이 없으면, 이 지략이 없습니다 말은요, 지혜가 없으면 말과 같고,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 믿지 않으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은 백성이 망하여도, 하나님은 믿음이 크고 많으면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승리 전략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최원숙 씨가 지은 왜 다시 도요타인가? 전에 한번 여러분이 소개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도요타 기업을 본받으라는 뜻에서 최원숙 씨가 2층을 지었어요. 그래서 일본에 직접 가서 토요타 자동차 회사를 탁 보고 그들의 그 간부들 만나고 그래서 쓴 책입니다. 왜 다시 토요타인가? 그 책에 보면 토요타 자동차 사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 지금부터 14년 전이죠. 2015년 전이네요. 2010년 2월 24일 미국 의회 청문회장에 증인석에 앉은 사람이 토요타 자동차 사장입니다. 토요타 자동차 사장을 청문회에 불렀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그때 이 토요타 자동차 사장이 사과 발언을 하면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너무 기가 찬 일이라서. 토요타의 창업주 도요다 기치로의 손자가 제3세가 이제 도요타 회사를 그 경영을 하게 됐죠. 도요다 아키오라는 사장입니다. 이제 도요타가 일으킨 사상 초유의 천만 대도 아니고 천만 대 자동차 리콜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천만 대 리콜 사태에 대해서 미 의원들이, 미국 의회 의원들이 이 사장의 호통에 가까운 책임충이 쏟아졌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해서 이걸 팔아먹느냐, 뭐 사기꾼아, 이런 식으로 많이 따졌겠죠, 미국 의회에서.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서 사장이 눈물을 흘린 거예요. 이 광경을 많은 일본인들이 지켜봤습니다. 위기 앞에 눈물을 보이는 창업자 3세 사장을 보면서 토요타와 일본 제조업의 미래를 걱정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토요타 본사가 있는 일본 아이치현 토요타시 근교에는 토요타 기치로의 옛 자택이 있습니다. 지금은 창업자 기념관으로 쓰이는데 집 앞 정원에 벚나무 한 그루가 심겨져 있습니다. 이제 제법 자리를 잡아가는 그 나무 밑에는, 나무 앞에는 2011년 2월 24일 토요타 재출발의 날이라는 조그마한 엽서 크기의 편말이 거기에 붙어 있다고 합니다. 아키오 사장이 미국의 청문회에서 눈물을 흘린 뒤 정확히 1년이 지난 날 이 나무를 기념으로 심었다고 합니다. 겨울비가 추적된 노래 속에서 아키오 사장이 직접 심었습니다. 아키오 사장이 품질 문제로 고객에게 피해를 입혔던 일을 절대 잊지 않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식수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맹세를 창업자인 조부 앞에서 했다는 것은 그만큼 무섭게 맹세한 것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제 출발의 날, 이후 토요타에서 2011년 2월 24일은 모든 부서가 고객 제휴주의를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날이 됐다고 합니다. 아키오 사장이 토요타 재출발을 맹세한 이후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의 맹세는 이미 지켜진 것으로 보이는데 2015년 토요타는 이 재출발 이후에 2015년 연간 매출이 얼마나 됐느냐, 310조 원이었다고 합니다. 310조 원. 그리고 연업 순이익이 31조 원을 기록했답니다. 한 회사가. 엄청나죠. 토요타 79년 역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고 세계 자동차 역사에서도 한 회사가 연간 연업이익 30조 원대를 넘어선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2008년 리먼 쇼크 일본에, 2010년 천만 대 리콜, 2000년대 후반의 초행구,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등 메가톤급 위기를 딛고 어렵게 다시 쓴 왕관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의 창업자 손자가 이루어낸 멋진 부활의 스토리라고 할 만합니다. 그런데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큐오 사장이 이제까지는 맛보기, 본편은 지금부터라고 선언하는 듯한 일대 사건을 일으킵니다. 무슨 사건이냐? 회사의 근간을 뒤흔드는 조직 대수술에 맞습니다. 조직을 대수술. 가장 수익이 많은 그 해에 이 회사의 조직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2016년 4월 단행한 도요타 신체제 개편이 바로 그건데, 도요타가 글로벌 자동차 회사로 성장한 이후 최대 규모의 조직 개편이었어. 개편 규모가 너무 커서 제2의 창업이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세계 1위를 봐도 온갖 무기를 극복하고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린 직후에 이런 일을 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 이 회사가 이거랍니다. 실제 좌우고 있으면 그대로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 수준에서 그 경영진들, 그 운영위원들 이런 사람들이 잘했기 때문에 그만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완전히 쑥 출신하는 이런 제2의 장미를 불릴 정도 이 규모를 대세신합니다. 개편합니다. 그래서 제대 실적을 올렸을 때 3PM이 터뜨리지 않아도 대부분은 여러분 일단 공모를 구성하고 조직을 다독거리는 것이 일반 회사의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토요타는 그러지 않고 최고의 수익을 올린 그 시점에서 조직을 손본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현재 조직으로 사상 최대의 수익을 올렸는데 왜 조직 개편을 했을까?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최대 실적을 낸 지금이 회사의 최대 위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 발상이 참 우리와 다르죠. 보통 사람과 다르죠. 최대 실적을 낸 지금이 회사의 최대 위기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신체제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의 성공 전략을 내걸었습니다. 첫째는 리더, 두 번째는 계획, 장기적인 계획, 세 번째는 회사의 전반적인 환경, 이 세 가지를 완전히 쇄신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안 되면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기술이 좋은 기술자가 회사에 와도 전체 회사의 분위기가 시들시들시들 하면 그 사람도 안 해요. 그래서 이 환경이 정말 중요한데 실력점 떨어지더라도 전체 회사의 분위기적인 환경이 다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기름을 짜내듯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전체 분위기, 이 환경,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사람도 게으른 집단에 들어가면 그만 같이 게으러져 버리는 거예요. 정말 넘팽이고 게으르고 해도 진짜 열심히 하는 그 집단에 들어가면 그 사람과 같이 그 환경에 동화되어서 같이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타는 이 전체 이 토요타 회사의 이 사람들, 인물들의 환경을 열심히 하고 파는 이런 마음으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장기적인 설계, 계획을 잘 세웠고, 그 다음에 리더를 각 소그룹의 그 회장들, 이 책임자들, 이 리더를 정말 엄격하게 리더를 뽑아 세웠다. 이것이 새로 개편한 그 도요타 회사의 개편안입니다. 이것으로서 지금도 여러분, 도요타 회사는 세계 제1의 자동차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니까요. 미국 가이드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가장 명성이 있고 가장 돈 많은 사람은 일본 도요타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미국 사람들의 인식이 또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어요. 도요타 자동차 좋죠? 여러분, 사람이 세운 전략도 위기를 이기고 성공적인 세계 제1의 자동차 회사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전략은 어떨까요?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전략은 백전백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전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 신앙, 영적 신앙에서 성공적인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 전략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뭐죠? 구체적으로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가지로. 첫째는 예수 인생입니다. 예수 인생. 인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예수 안에 삶을 사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예수 안에서 사는 인생. 승리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사 중에 모사하신 하나님, 전략 중에 전략하신 하나님, 성공 전략하신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분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예수 안의 생명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이길까요? 사망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게 사망은 지옥 형벌의 사망을 말하고 죄의 사망을 말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법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고 거기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삶을 살 때입니다. 예수 인생이라는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13절에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는지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행하겠다요. 그대로. 아멘. 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네. 이제 예수 인생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다 해주겠대.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9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니가 오늘 사내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느니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했습니다. 근심하고 깨어 기도함으로 대적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올 한해도 예수 인생을 사세요. 네. 예수 안에 사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 인생, 예수 안에 사는 삶,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여러분, 이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진짜 예수 안에서, 약속 안에서 죽어도 의심 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해주겠다. 내가 해주마. 네가 그렇게 구하면 내가 해주마. 기도 안 하면 응답 없습니다. 기도 안 하면 하나님 도울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그 다음은 오후에 생각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예수님이 주신 승리 전략으로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그리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는, 실패가 비전하는, 모든 사고가 비전하는, 모든 재난이 비전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